세 번째였나요? 예, 세 번째는 주제는 이제 복음서란 오늘 다음 주까지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가복음부터 직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런 배경 지식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우리가 믿는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우리가 믿는데요. 그 최초의 복음서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란 헬라어로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제 헬라어로 해보겠습니까? 유앙겔리온. 네, 유앙겔리온. 이말 그대로 복음, 한문으로 복된 소식 혹은 좋은 소식. 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과연 2000년 전에 그 크리스찬들은 이 복음이라는 두 단어,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저는 간혹 오늘 하루 참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평소와 다른 즐거운 일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대부분 없어요. 없는데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뭐 로또를 맞는 것? 부동산이 막 뛰는 것,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저 2000년 전에, 까마득한 저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해했던 복음의 이 개념과 어떻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단어는 계속되는데, 2000년 동안 이해하는 방식과 접근의 방법들은 많이 달라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음, 그리고 복음서. 그럼 복음서는 복된 소식의 책이겠죠.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과연 이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라고 하는 1세기에 소위 말하는 장르, 이 장르, 이제 좀 얘기가 어려워져 가죠. 장르라는 게 있었을까요? 복음서라고 하는 특별한 장르. 우리가 지금 복음서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1세기 당시에도 복음서라는 게 있었을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 유앙겔리온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세계를 동원하세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는데, 이거는 제껴두고, 1세기, 우리 오늘 조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가만 뒤에서 기도를 들으니까, 우리 이 세미나의 목적을 완전히 명쾌하게 기도 안에 담으셨어요. 제가 기도문을 작성해 드린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 당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의미, 역사 속의 의미를 발견하고 오늘을 사는 힘을 얻는 거죠. 1세기 당시 크리스찬 공동체, 성도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속해 있는 세계의 융합으로 이해합니다. 세계의 융합이란 그들이 속해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에서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니까 유대라고 하는 세계가 있을 거고, 또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헬라 시대, 헬라라고 하는 두 지평이 만나서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로마 지평에서의 복음의 의미는 다른 것 아니에요. 황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그 황제가 등극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좀 잔인하죠. 황제가 등극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실제 비석에, 비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황제의 생일로 나오는 황제의 생일이 여기 그대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음이 세상에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날이다. 황제. 그러니까 이 로마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복음 단어 들으면 황제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복음 하면은 여러분은 뭐가 떠올라요? 곧바로 예수가 떠오르죠. 그러나 이 당시에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은 복음 하면 황제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대 세계에도 있죠. 유대 세계도 굉장히 거대한 세계죠. 이 유대 세계에 속해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아주 좋은 예는 이사야가 그 예언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여기서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 또 40장에는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 세계에서의 복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잡혔던 포로들이 귀환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며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심.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뭐라고요? 복음. 복음.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크리스찬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걸 복음이라는 단어에 담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로마와 유대에 젖어서 있었던 이 프레임화된 그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이 복음을 여기에서 이 예수로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불교를 다녔다. 저처럼 불교를 믿었다. 그랬으면 부처 혹은 그 불교의 가르침이 복된 소식이죠. 그런 사고 속에 있다가 이것이 부처에서 예수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에 대한 메시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사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이 복음서에 여러분의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읽는데 맨 위에 제목이 뭐로 나와요? 마가 복음. 여러분 성경책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제 거는 그렇게 나왔는데 마태는 마태 복음. 그죠? 근데 원래 헬라어 사본 이제 원본 없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본에는 그런 제목이 없습니다. 다만 그 훗날 이것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 아주 2세기, 3세기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he Gospel According to 누구 이게 누구에 의한 복음 이렇게 제목이 붙여지면서 마태 복음 마태가 쓴 복음 마태에 의한 복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해야 하는데 복음서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1세기에 당시에 좀 시대적으로 비추어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과연 복음서와 유사한 문학들이 있기는 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서가 몇 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만 있자. 이게 지금 됩니까? 에러 났죠? 다시 한번 제가 연결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어서 최대한 지혜롭게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누어드린 그걸 보시면 복음서가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각각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이 다양하죠. 없죠. 자, 복음서가 네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똑같습니까? 똑같으면 네 개가 있을 필요가 없죠. 자, 네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동일하게 어떤 아주 스타를 지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와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루를 보냈는데 그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하루를 여러분의 일기장에 쓴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똑같이 똑같은 단어수에 똑같은 표현으로 일기를 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그와 보냈을 때의 의미 있는 의미의 포인트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걸 기록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우리가 함께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개의 복음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제가 그림 하나 여러분의 좀 척박한 삶의 그림을 좀 보시려고. 너무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람브란트의 그림이죠.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제가 불을 좀 끌게요. 훨씬 잘 보이죠? 자, 딱 그림만 보면 제목을 붙여보세요, 여러분. 맞았어요. 돌아온 탕자가 제목이에요, 이 그림에. 17세기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과 그 다음 작품. 제목을 한번 붙여보실래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성도는 센스가 없어요. 이것도 돌아온 탕자. 예, 이것도 돌아온 탕자. 다만 19세기 프랑스 화가인 드롤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렸어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면 화려하고 아주 디테일하죠. 자, 17세기로 넘어가서 여러분 여기에서 람브란트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은 돌아온 탕자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가져온 거예요. 똑같은 소스는 같은데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강조 포인트가 달라지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람브란트는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뒀을까요? 일단 조명이 떨어지듯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속에 거기에 조명을 비추고 또 누구에게 약간의 조명이 비춰집니까? 그 옆에 서 있는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포개고 서 있는 누군가가 또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금방 이 노인과 밑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관계를 알죠. 집 나간 아들, 기다리던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 아들의 행색을 봐보세요. 거지 같죠? 그 다리를 보면은 발도 그렇고, 발이 얼마나 부르텄는지 일부러 신발 하나를 벗긴 채 발가락 모양을 세세하게 그려주는데, 어디 여러분 누가 보면 읽다가 성경에 왼쪽 발가락이 부르텄더라 이런 말 있습니까? 모르시구나.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예. 근데 그렇게 그린 거죠. 그리고 굉장히 초췌합니다. 머리카락도 다 빠진 것 같고. 근데 아버지를 봐요. 아버지를 또 보면은 여러분이 잘 혹시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아버지를 보면은 눈이 거의 뭐 눈이 완전 눈꺼풀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감고 있어서가 아니고 주름져가지고 얼마나 이 울었으면 혹은 이 고대했으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면 이 눈이 완전히 촉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들을 간절히 기다린 거고 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데 왼손과 오른손이 달라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은 아주 부드러운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죠. 근데 왼손은 거칠고 막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 그러니까 부모의 그 사랑으로 이 아들을 품는 것.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그 첫째 아들. 별로 기분 안 좋게 보는 거죠. 자, 이 람브란트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 아버지가 얼마나 고대했는지, 아버지를 떠난 결과에 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드롤링의 그림은, 자, 전체적으로 색상이 아주 밝죠. 미술 전공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미술을 설명하고 있어서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에는 이 드롤링이라는 사람은 어디를, 어떤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일단은 이 아들이 굉장히, 일단 근육질로 표현이 되는 거 보니까 막 그렇게 배를 굽고 완전 이 마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스토리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메마른 감성을 좀 자극시켜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팍팍해도 이럴 때는 좀 끄집어서 여러분의 감성을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사람은 일단 큰아들 같아요, 그죠? 아버지는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보호하는 차원. 그러니까 지금 이 드롤링의 그림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큰아들이 막 쏘아붙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아들을 품는 아버지. 그러니까 큰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그림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 그죠? 같은 그림도 같은 주제, 같은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림인데도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주제는 워낙 유명해서 그림도 다양합니다. 강조하고 그리고자 싶어 하는 사람의 초점이 다른 거예요. 복음서란, 우리가 가진 복음서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각각의 복음서 저자가, 그 이름이 저자예요. 마태가 썼고, 마가가 썼고, 누가가 썼고, 요한이 썼어요. 자, 이 네 개의 복음서 저자들이 각각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설명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거기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으로 오신 메시아 복음. 어떤 복음?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복음.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누가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한 주의 복음. 마지막 요한복음은? 예, 마태복음은 가장 구조적으로 이 짜임새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이 짜임새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마가복음은 가장 극적이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어떤 단어가 막 반복이 되냐면, 즉시. 이런 단어가 반복되면서 굉장히 전개가 빨라져요. 가장 짧은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극적으로 사건이 전개되죠. 누가복음은 가장 이 주제 어떤 주제를 붙들고 쫙 달려가는 듯한 그런 이 복음서죠. 요한복음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세 복음서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통된 관점으로 기술하는 복음서고. 사복음서 할 때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대략 한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요한복음은 가장 신학적이에요. 왜 가장 신학적일까? 이미 교회가, 초대교회가 많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이 신학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20년 동안 세워서 그거를 이 요한이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전반부로 후반부로 뭘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 행전이라고 잘 안 써줘도 여러분은 잘 읽어내실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누가 행전 이렇게 포함시켜서 다섯 개를 같이 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손에는 네 개의 복음서가 들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과연 장르로서의 복음서라는 것이 있었을까? 장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의사소통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소설을 읽죠? 소설을 많이 갖는 굉장한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극적이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험 못할 일들을 쉽게 만나기도 하죠. 물론 소설을 읽으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실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동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왜 시는 우리가 읽죠? 시를 쓰죠? 제한된 단어 속에 엄청난 세계를 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 단어의 표현 속에 우리는 감탄을 자아내고 전혀 다른 단어가 그 시 속에 같이 묶임으로 그 시가 주는 파워풀한 메시지를 경험하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장르예요. 그냥 시, 소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소설로 소설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장르의 역할인데 이 특정 장르를 사용한 이 복음서의 저자들 과연 그 당시에 복음서라는 장르가 존재했는가? 복음서를 쓰는 저자들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의도가 뭐예요? 이 복음서를 읽고 요한이 정확하게 밝혀졌죠. 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단지 읽는 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든지 지식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과연 그럼 그 당시 1세기에 이런 류의 복음서라고 하는 글들이 있었을까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 복음서라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유사한 것을 말한다면 그 당시 1세기 고대 문학의 유사점을 살펴본다면 행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도서관 책이 몇 권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 아, 50만 권. 50만 권. 대단하죠. 자, 여러분이 도서관 사서라고 생각해 봐요. 마가복음이 딱 들어왔어요. 새 책으로. 그럼 이 마가복음을 어디에다 꼽아야 될까요? 뭐 이걸 들고 과학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은 사서가 아니죠. 분명히 이 책과 연관된 섹션에 꼽아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이 갖는 특징을 보고 유사한 섹션에 인문학 쪽으로 갈 텐데 이거 철학도 아니고 뭐 역사도 아닌 아무튼 그 앞에 인문학 그 코너에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딘가에 꽂을 겁니다. 그런 걸 좀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인물과 그의 행적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여기에 어울린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행적,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셨다. 무슨 일 하셨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만나는 이미지는 굉장한 이 가르치시는 이 티칭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적보다도 좀 매치가 가지 않죠. 또 하나의 것은 회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고. 기억하는 건데 유명 인사의 말이나 이야기를 모아놓고 그것을 읽는 거예요. 회고하면서. 2세기 순교자 저스틴이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사도들에게 대한 회고를 읽었다. 2세기 크리스천 공동체, 2세기 크리스천 교회 공동체를 두고 저스틴 말티어, 순교자 저스틴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사도들에 대한 회고를 읽었다. 아마 회고라는 것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서 말고 회고라고 하는 것. 실제로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만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게 작품이 있습니다. 디다케라고. 어떤 회고를 읽었다. 자, 회고.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서가 이 회고라고 하는 장르에 속할까요? 여러분이 복음서 저자가 우리에게 복음서를 쓰고 주면서 이걸 읽으면서 예수를 회고해라 이런 목적으로 주었을까요?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기라는 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전기. 전기라고 하는 것은 한 영웅의 삶을 그려주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그의 삶을 본받고 혹은 그의 인생관을 따르도록. 이 세 가지 중에는 가장 가까운 것은 아마 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영웅의 전기.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 영웅 예수님의 전기인가요? 그러면 또 정확하게 들어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 1세기에 이와 같이 유사하지만 1세기 크리스천 공동체의 아주 독특한 장르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고백적 성격이 강해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감동 없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읽는 이 글이 이 복음서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데까지 데려가는 어떤 능력을 상징하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복음서를 말해요. 신앙 고백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행적을 기록하지만 결국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이 네 복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복음서의 특징.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서는 역사다. 복음서는 역사다.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은 역사가 아닙니다. 물론 소설에서 역사를 도입할 수는 있지만 그 소설 자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하는 거예요. 복음서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이 역사를 그 복음서에 담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저자들을 우리는 히스토리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가요. 그러나 다만 이들이 역사를 소개해 주는데 그치는 것은 아니죠. 복음서가 역사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저자 누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기술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되는 그 장면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유대 왕 헤로 이때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서 태어나신 다음에는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호정령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계속 사실을 가져와요. 3장 1절에는 굉장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 그 출발점에서 누가는 굉장한 역사적 정보를 3장 1절에 이 쏟아 붓습니다. 들어보시면 디베리오 황제 통치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이었으며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이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다. 여러분 지금 역사적 정보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개해 주면서 지금 마치 누가가 역사가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오심과 나심과 사역의 시작하심이 역사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사실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구가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둘째. 이야기다. 이야기다. 문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이야기를 쓰는 사람으로서 결국 그들은 문학가예요. 문학가, 아티스트예요. 여러분 문학에는 이야기인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복음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마치 구슬에 꿰이듯이 이렇게 꿰어 있습니다. 물론 그 꿰는 방식이 각자가 다 다르긴 하지만 이야기를 뭔가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막무가내 선택해서 모아놓은 게 복음서가 아니에요. 그 선택할 때에는 굉장한 의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기적을 몇 개만 선택해요? 일곱 개만 선택해요. 의도적으로. 요한만. 특별한 자료로. 그들이 선택할 때 배열과 또 여러 가지 구조와 주제와 관점과 또 배경과 이런 세팅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은 다 문학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당시 문학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철학이 그 당시 발달했어요. 문학 철학이.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서는 이야기로서 지금 복음서 저자가 한 사람의 스토리텔러가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사람이 다 다르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와 마태가 재밌다. 어떤 사람은 아 요한이 너무 재밌다. 그러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스토리텔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문학가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이제 참 부러워요. 우리 신동길 집사님이 참 이야기를 잘 하시는데 재밌게. 똑같은 일을 어쩜 저렇게 재밌게 하실까.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복음서 4개 보면은 어떤 복음서 저자가 좀 더 디테일하면서 좀 재밌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복음서 저자는 이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했던 다른 복음서 이야기들은 부분의 표현들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막 배열을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그렇게 배열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들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르게 표현하면서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것. 마치 빛이 한 프리즘으로 들어왔는데 통과되어 나가는 것은 여러 갈래로 나가듯이. 예, 그렇게 묘사하는. 그래서 이 문학 장르로서. 예, 그렇고. 자, 그래서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직 시차 적응 안 돼서 답이 나올 것 같은 우리 조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굴이 완전히 그 먼지 먹고 오셔가지고. 평소 문학을 가까이 안 하세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 것 같아요? 이야기.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 누가 영화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 뭐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거기 나온 주인공을 얘기, 인물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전개되는데 진짜 숨 막혔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뭔가 이 소품 이런 것들이, 세팅들이 엄청난 충격을 줘서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다 중요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것은 하얀 건 종이고 검은색은 글씨가 아니고 사람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야기가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아주 다르게 재방송이 아니라 아주 다르게 각색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복음서는 신학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독특한 거예요. 다른 어떤 장르의 그 당시의 유사성과도 독특함이 복음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서가 역사다, 이야기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소설책 혹은 역사책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신학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때 이 복음서 저자를 우리는 신학자라고 해요. Theologian이라고 해요. 신학이 들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복음서에 저자들이 각자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가 누구시며 성령이 누구신지를 이 복음서 저자마다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다름이 서로 충돌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여러분 하셔야 돼요. 서로 충돌하지 않는, 서로 공통적이면서 다양하게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는 예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뭡니까? 구원이죠.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서는 다른 책들과 다른 이유, 그 당시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역사고 복음서는 이야기고 또 복음서는 신학이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을까? 왜 네 개씩이나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은 좀 빨리 끝낼 겁니다. 아니네. 자, 복음서를 여러분 보시면 자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가 우리는 AD 6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추정을 하고 마태 누가는 좀 더 뒤에 6, 70년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맨 나중에 80년대 이후 이렇게 자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에서부터 마가복음이 등장하기까지의 기간 몇 년이죠? 이 30년의 기간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터널 피어리드라고 터널 기간이라고 말해요. 왜 터널이라고 그랬을까요? 뭐 암흑기 이런 건 아니죠. 왜 터널이라고 그랬냐면 이 기간에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하신 일들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예수 이제 구전이라고도 말하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기록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기록도. 근데 이야기 단위들이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기록이라 할지라도. 자. 이 구전 기간, 이 터널 기간은 특별히 구전 기간이에요. 근데 사실 이 터널 기간에 기록의 필요성이 크게 없었습니다. 왜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교회 가면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던 제자들이 살아있어요. 교회 가면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만날 수 있고 그때 어땠냐 직접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0년이 지난 한 텀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핍박으로도 죽기도 하고 시간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록의 필요성을 강력히 느끼고 이때부터 막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복음서가 이제 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 과정과 전달하는 과정과 어떻게 복음서가 되어지는가는 다음 주에 좀 더 보고요. 분명한 것은 왜 이 복음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왜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이 네 복음서가 기록되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금방 설명한 대로 목격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막 이야기들이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잖아요. 같은 이야기들이 한 달이 거치고 두 달이 거치면서 왜곡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보정하고 보존할 필요성을 강력히 느꼈어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그거는 누군가 얘기를 잘못하면 그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잘못됐어. 수정해주고 교정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구전에다만 놔두면 안 되고 기록의 형태를 놔두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복음서를 기록 이유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보존이라고 하는 거. 목격자의 증언자들이 사라져가니까 보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때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시는가에 대한 이 교육들. 신자를 위한, 신자들을 위한 교회의 교육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이 글을 읽고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듯이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전도의 목적으로도 복음서가 그 목적을 가지고요. 네 번째는 신앙 공동체 안에 그 이 복음서를 읽으며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손 안에도 성경이 있고 집에 가면 성경책들이 최소 네다섯 권씩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족당 하나당 그러면 막 열 권 이상씩 될 거예요. 다 못해놓으면. 저 같은 교도 제가 혼자 지금까지 보고 뭐 헬라어, 영어, 히브리어 이런 성경만 모아도 열 권이 훨씬 넘죠. 성경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성경이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에 그나마 파피루스에 쓰면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었겠죠.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서 하나를 카피하는 것도 일이고 우리가 다 한 권씩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고 아주 좋은 경우는 한 사람이 앞에서 낭독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읽고 내일은 이거 쫙 배달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읽고 또 가져와서 또 읽고 이런 현상, 이 회람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평소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쉐어하다가 말씀이 딱 여기에 기록된 파피루스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낭독이 된다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감회가 새롭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복음서를 접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 내부 공동체 안에 그분에 대한 믿음의 그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변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가짜 복음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50년대부터 이미 가짜 복음이 횡행했습니다.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이 복음서가 60년대니까 이미 그 전부터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부터 교회들이 이런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그려주면서 이단 사설에 말려들지 말고 갈등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거의 다 가는데요. 자, 복음서의 청중이 누구인가? 이 복음서를 받아보는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 첫 번째로 저자가 속해 있는 특정 공동체다. 굉장히 이 주장이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불과 1980년대 전까지, 물론 지금도 이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는 누구에게서요? 마태가 속해 있는 마태 교회에, 마가는 마가가 속해 있고 대상하는 그 교회에.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마다 각각의 수신자들이 달라서 복음서 내용들이 그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과거에. 그럴싸하죠. 그게 가장 쉬운 답이에요. 왜 마태와 마가가, 누가가 이 세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냐? 여기에 답을 낼게요. 답을 낼 수가 없는데 가장 쉬운 답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공동체에 있었고 그걸 받아보는 공동체들이 각각 다른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강조하는 말들이 달라져서 다르다. 이렇게 답을 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핍박받는 네로의 그 극심한 핍박의 가장 현장, 그 최전선에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고 또 핍박, 이 종으로서의 핍박을 강조했던,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위주의 마이너리티의 사람들, 가난한 자들, 공동체에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표현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나 요즘에 최근 들어와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공동체에 쓴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1세기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고 지중해 저 로마까지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돌려가면서 이걸 읽도록 하는 보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 왜 네 개의 복음서인가? 전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네 사람이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전제는 네 사람이 한 분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사람이 하는 얘기들 속에 서로 완전히 그 한 분에 대한 인격과 그의 성품과 하신 일에 충돌되는 일들은 없어요. 그 과정에서, 기록의 과정에서 이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하죠. 복음서마다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저자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가 말하고 싶은 신학,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서로 강조점이 달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 네 사람이 로봇가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삶에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마가도 유대인이었지만 어렸고 누가는 2차 인물이죠. 직접 예수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마가도 그랬죠. 그러나 이 누가는 굉장히 학식이 높았던 학자였었고요. 요한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삶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배움도 다르고 말솜씨도 다르고 표현력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음서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이 달랐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누가만 사용하는 특별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들어와요. 후반부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마태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성경의 이 저자들이 눈을 감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받아졌고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감정, 못남 이런 것들 다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여과 없이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했는데도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눈 감고 쓴 것이 아니고 아주 생각하고 조리 있게. 그다음에 자료들 중에 여러 자료들 중에는 어떤 자료는 거절하고 어떤 자료는 선택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굉장히 그 주도적인 자세로 복음서를 써내려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두 페이지 남았는데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네 개의 복음서 말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외경이라 그럽니다. 외경. 1세기에 교회가 셋업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격자와 제자들이 거의 다 죽었을 때, 이제 요한도 죽었을 때 세기가 넘어갑니다. 2세기로 넘어간서부터 우리는 이제 이 시기를 속사도 시기라 그래요. 속사도라 하면 사도 이후의 시대.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그 사도들의 제자의 시대. 사도들의 제자의 시대를 속사도라 하는데 2세기입니다. 이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뭐 핍박과 이런 어려움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단 사상들이 판을 쳤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우리가 보면은 누가가 그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붓을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세기예요. 2세기는 훨씬 더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쓰려고 했어요. 영웅이니까. 여러분 누가만 소개해 주는 기사가 있죠.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 누가가 그 얘기만 안 했어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막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았을 텐데 누가가 12살 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그 전에 11살, 10살, 5살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막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막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개 이런 얘기들은 다 2세기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네 개의 복음서와의 비교했을 때 역사와 문학과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멀어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책들이 바로 외경인데요. 그래서 정경 외의 복음서들이 공통된 이름에 이 타이틀로 실제 사본들이 발견됐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도마복음, 가장 논쟁이 있는 도마복음, 도마가 썼다고 주장하는 도마복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복음서들은 다 2세기 이후 작품들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마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복음서. 이 베드로, 여러분, 제자 중에 탑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이왕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갖고 싶은 복음서가 있다면 베드로 복음서. 아, 베드로가 썼으면 정말 최고 아니겠습니까? 마가 누가는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죠? 제자들의 제자예요.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마태하고 요한만. 근데 베드로가 복음서를 썼다. 그러면 정말 이 베드로 복음서를 제일 먼저 성경 신약 성경 맨 앞에 두고 싶어요. 근데 베드로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쓴 게 아니고 베드로의 이름을 도용해서 제목을 붙였어요. 다 2세기 작품이에요. 이 베드로 복음서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렇게 몸으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만 강조해요. 굉장히 2세기의 논란이고 계속 4세기까지 신이냐 인간이냐 그 논쟁으로 죽이고 죽이는 역사 속에 나오는 복음서죠. 빌립보금, 유다복음, 유다도 복음서를 써요. 전부 다 이런 복음서는 여러분 몇 세기요? 2세기 이후 영지주의 영적으로만 막 호감이 가고 거기에만 집중했던 그 시대 우리의 네 개의 복음서와는 다른.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네 개의 복음서들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자, 첫 번째는 각각 읽는 거예요. 각각. 마태 각각.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각각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때는 아마도 여러분은 각각의 역사와 이야기와 신학을 만날 겁니다. 각각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적 관점이 도드라져요.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 유대인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몇 개로 끊어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14. 14대더라. 14로 끊어요. 여러분, 14라고 하는 숫자가 마태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14. 14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히브리어 다윗의 이 세 자음을 히브리인들은 알파벳에 숫자를 붙였는데요. 그 세 자음의 합이 14예요. 다윗. 그러니까 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마태는 예수의 나심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예수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구요? 자손, 특별히 어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의 그 왕이라고 하는 왕의 관점에서 유대적인 관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반면에 마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그냥 저 십자가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각각 읽으면 이런 것들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양성이에요. 복음서의 다양성.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음서의 통일성인데 이 통일성은 뭐냐면 그냥 하나만 읽지 마시고 동일한 이야기가 어떤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 다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세 복음서에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두 개의 복음서에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만 나오기도 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 복음서를 서로 대조하면서 읽어가는 수준까지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주 듣고 계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일곱 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좀 반응 좀 주세요. 그렇죠? 자, 그럼 가상칠언이 복음서 하나에 다 들어와 있는 복음서는 없어요. 여기 지금 숫자는 뭐냐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그 말씀을 나열했을 때 누가는 첫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를 기록하고요. 요한은 두 번째, 네 번째 순서상 일곱 번째. 그다음 마가는 다섯 번째. 마태는 마가는 기록하지 않아요. 자, 이걸 합쳐 놓으니까 아, 일곱 마디를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서로 비교 대조하다 보면은 얼마나 이 그 네 개의 복음서가 톱니바퀴처럼 물리는가도 자세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서로 직접 이해 의미를 얻어내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 좀 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네 개의 복음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한 분 예수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이고 다이나믹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책과 유사하거나 그렇게 읽어 내려가는 곳 끝나는 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현실, 예수님이 2000년 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듯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으로 복음서를 우리가 만날 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전히 오늘의 답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의심과 또 불만과 때로는 세상살이에 입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비명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답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왜 네 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냐는 걸 한번 여러분이 고민하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가 아니고 이 네 개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공격하듯 우리의 삶 속으로 이렇게 내가 정복하는 나의 영역에 동서남북에서 공격해 들어오듯 들어와서 내 자리를 빼앗아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투, 능력, 그 영광. 그래서 그 복음서 앞에서 누구도 목 뽀뽀시 세우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일에 대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복음서라는 것. 1세기의 독자들은 그렇게 복음서를 읽었다는 것. 2000년이 지났다 하여 문화와 역사가 달라졌다고 하여 우리는 다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읽고 생생하게 듣고 연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도 최대한 그렇게 느끼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하고 복음서는 그 다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적 실체를 만지고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복음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이것이 네 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1세기에 크리스천들이 당한 현실에 버금갈 정도로 녹록치 않은 그 현실 속에 살아계신 주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답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예수 없는 인생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 없는 공간이 없도록 주의 충만하심과 그 능력으로 채워서 1세기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모진 핍박 앞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고 복음을 땅에 던져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을 우리도 회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이 복음과 다른 그 어떤 것과 타협해 바꾸지 않도록 확고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